사명자 대회의 마지막 기간을 보내면서 이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주제를 나누어 생각해 보는 오늘 아침은 교회 교육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해 보려 합니다. 교회가 그 교회의 존재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명 한 가지가 있는데 곧 가르치고 배우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만 사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배우는 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배워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넉넉히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명, 배우는 사명은 첫째는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또 그들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디모데가 배우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진리가 대를 이어 잘 계승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배우는 책임을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배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잘 훈련되고 성장된 잘 양육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언제나 끝없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체계적인 양육 과정을 통해서 키워내어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만들어지고 성장된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떠나 열방으로 흩어져서 사회 각 분야에서 또는 여러 나라에 분산된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끝없이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금이며 빛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빛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잘 훈련된 신앙의 정수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 수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까닭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되어 가는 것은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소홀해지는 감이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대치동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은 전국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몰려드는 우리나라 사교육의 메카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래 무슨 뜻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전국의 학생들이 몰려드는 곳에 교회를 두신 것은 그들에게도 무언가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육의 현실을 현장에서 직시하는 자리에 서 있는 만큼 이 교육 선교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아서 이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현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어떤 영향력을 교회에서 속 행사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대표할 만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죠. 물론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다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중요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중요했고 에베소 교회도 중요했고 이런 교회들이 다 교회사에서 굵직굵직한 그 시대의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중요한 교회를 생각한다면 첫째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둘째가 안디옥 교회이고 셋째가 로마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함께 기도하고 성령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로 시작해서 후에 큰 교회로 발전해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훈련받고 성령 체험했던 사람들이 온 세상에 분산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요 뿌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지도를 잘 베풀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으니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하면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할 것을 독려한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영적 자원들을 이웃교회에 흘러보내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는 대체로 설립 이후에서부터 AD 167년 소위 말하는 바르 코크바 전쟁이 일어나서 제2차 대로마 항쟁으로 불리는 전쟁인데 이 전쟁 때에 완전히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도시를 폐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했기 때문에 교회도 그 당시에 문을 닫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한 백수십 년 동안 공백 기간을 가지다가 밀라노 측령으로 다시 교회가 복원되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맥을 이어왔고 오늘까지도 그 든든한 존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회 중심 교회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끝없이 이방 지역에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바울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끝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모든 이방 교회의 중심 교회로서 복음이 열방으로 확산되는 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오는 교회의 중요한 교회는 저는 로마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로마 교회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누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지 이런 등의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았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분산되었을 때 그들 중 일부가 큰 도시 로마로 흘러들어갔고 또는 로마 전도를 꿈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로마에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그 지리적 중요성, 로마 제국의 수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 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민족 교회를 형성했고 그 후에 천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세계 교회의 중심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오늘까지도 그 역사적인 중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교회이죠. 이런 새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새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했던 교회들인데 이 새 교회를 소개하는 첫 구절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는 첫 구절이 2장 42절 말씀인데 2장 42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되어 가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봅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첫 구절은 11장 26절 말씀인데 이때 상황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찾으러 가서 만나서 둘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때 상황인데 설명하기를 둘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럽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도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큰 무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나가고 성도들이 훈련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 교육의 튼튼한 기초 위에서 안디옥 교회가 열방을 무대 삼는 위대한 선교 사역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권능을 또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봅니다. 로마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일부를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건너가서 2년 동안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했던 로마에서의 사역의 일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년을 자기 새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렇게 사도행전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 교회 처음 시작을 알릴 때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도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배우는 것으로 시작한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어가는 교회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곧 로마에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역사가 끝이 났다라거나 누가 죽음으로 종결되었다거나 그렇게 마무리를 짓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이 가르치는 사역이 지금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교회 안에서 이어져 나가야 될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고대 교부 가운데 잉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잉나티우스라는 분이 이 사도행전을 주석하면서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마지막 말로 빅토리아 베르비 데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기고 계신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겨가시는 성령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역사인데 이 마지막 구절도 역시 빅토리아 베르비 데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기고 계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를 장식했던 가장 훌륭한 교회들의 공통점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로 발전해 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의 일이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선 교회 학교의 어려움입니다. 교회 학교의 위축되어 가는 속도가 가히 가속도가 붙었다 할 만큼 가파른 속도로 그 규모들이 축소되고 학생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도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의 중고등부 학생들의 숫자가 18만 8,304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2019년의 숫자가 11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10년 사이에 거의 7만 3천 명의 학생 수가 중고등학생만 그렇습니다. 소년부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보시면 8만 9,900명에서 5만 2,427명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5학년, 6학년에서만 빠져나갔다는 말이 됩니다. 수천 명이 빠져나갑니다. 물론 이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도 있고 입시 제도가 가져오는 부작용들도 여기에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육을 위해서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교육을 위해서 예전에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교회 학교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남아 있는가라고 의심될 만큼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교육에, 교회 교육에 대한 사명감에 결핍해 있습니다.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실 때 가르쳤던 그 신앙을 강조하고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오늘의 각 가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으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지만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의 어머니는 교회 가서 드릴 헌금을 그냥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다리미도 없었을 때인데 시골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돈을 숯불 담은 다리미로 잘 다려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손에 쥐어 교회 가게 했던 모습을 제 친구 어머니 모습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신앙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 몸에 배어있는 하나의 DNA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가? 그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혼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건 교회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신앙의 계대가 실패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극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열왕기 하 21장에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5년간을 치리합니다. 제일 길게 재위했습니다. 그런데 12살 어린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그 일생을 총평하는 기록이 21장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그의 인생을 총평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밑끝에서 적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께 악을 행하더니 평생도록 무죄한 사람의 피를 예루살렘 이쪽 거리에서부터 저쪽 거리까지 가득하게 만들 만큼 악행의 악행을 거듭하는 역사를 55년간이나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통치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열왕기하 24장 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므낫세가 죽은 지 6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죽은 지 60년 지난 다음인데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초토화시켰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이 다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왕이 시작하자마자 악행을 행했고 평생토록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악정을 베풀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60년 뒤에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냉혹하게 므낫세 일생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701년 그의 통치 시절 BC 701년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배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국난을 이겨낼 만큼 믿음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벽을 향해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15년이나 생명 연장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나라 안에 모든 우상을 흐러내기 위해서 평생 우상 종교와 싸웠습니다. 아마 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었고 가장 많이 기도했고 가장 기도의 능력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왕의 자리를 어린 12살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성공했는데 자신이 기도로 살았던 그 신앙을 아이에게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해서 15년 더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들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으면 병들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다음에 3년 뒤에 낳은 자식이죠. 그래서 너무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무엇이나 다 용납되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결국 아들의 55년 통치가 악정에서 악정으로 이어가게 만들어 결국 그것 때문에 국세가 기울어져 나라가 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면 그 책임의 일부는 아비인 히스기야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물려줬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너무나 번성해서 국고가 차고 넘쳤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 곳간을 열어서 우리의 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과시했을 만큼 내탕고에 은금이 흘러 넘쳤습니다. 다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 물려주지 못했더니 그 물려준 모든 것들이 다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개성시켜주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준다라고 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명심하고 어떻게 가르치는 사역을 다시 회복하고 능력 있는 가르침으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책임감 있게 이 일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 말씀에 자식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큰 소리치면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문제 해법이 보이는 것 같아도 교육 문제 해법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당사자인데 모든 사람에게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 가르치는 일이고 전수시키는 일이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무슨 큰 도구를 가지고 요란스럽게 가르치시는 것도 아닌데 모든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권세 있는 선생과 같았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신앙적으로 지도한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게 압도되는 영적인 거룩한 능력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파고들 만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깊은 밤에 니고데모를 찾아가셔서 일대일로 만나 가르치기도 하시고,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과 대화만 가르치기도 하시고, 열두 제자 불러놓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가르치기도 하셨는데, 그 모든 가르치심 그렇게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권세 있는 가르침을 베풀었던 주님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팁이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였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인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해석 능력이었습니다. 12살 때 성전에서 벌써 학자들과 토론을 벌일 만큼 예수님께는 성경 지식에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 가르친다, 교회 와서 성경 가르친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성경의 전문성이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는데, 내 속에 어둠으로 가득한데 무슨 빛을 어떻게 비추는 겁니까? 먼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비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가르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은혜 받지 못한 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또 교회 모든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모두가 말씀에 충만한, 말씀에 붙잡힌, 말씀으로 가슴이 적셔진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가르칠 것이 내게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예수님께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극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성경 한 구절 지식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긍휼의 감정이 주님께 차고 넘쳤던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응암동에서 시작하는데, 그 당시는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심한 분교로 몸살을 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배 목사님 모셔서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 입에 맞추고 저와 대화하면서 그러셨어요. 손 목사님, 내가 보니까 이 서문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기적은 꼭 능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만드는 힘은 사랑에도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기적은 깜짝 놀랄 만큼의 물리적 힘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고 새 사람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칼보다는 눈물 한 방울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난 열두지 뜨거운 뜨악볕 아래에서 한 여인을 붙들고 그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긴 대화를 이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 영혼을 살리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탁월함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과 당신이 살아가시는 내용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르치시는 내용과 사시는 내용이 차이가 없어요. 기도하라 가르치시는 주님,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정직하라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은 정직하셨습니다. 무엇이나 가르치시는 내용과 사시는 내용의 괴리감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권세에 섰다는 겁니다. 교회 교육 허공을 맴도는 것,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허공을 맴도는 것, 아이들의 영혼 속 깊이 심어지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는 말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대로 삽시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삽시다. 가르치고 강조하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먼저 삽시다. 그랬을 때 권세 있는 자의 교훈처럼 듣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생명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일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내 가정도 우리 사회도 국가도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지역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신실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면 대한민국의 그것이 내일의 희망입니다. 세계 희망도 교회 교육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을 오늘부터 받아가십시다. 성경 말씀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케 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품으십시다. 어린 생명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이 지역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잘 가르쳐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합시다.